돌아가신 사람은 없겠지요. 한 사람이 한 사람과 관계를 맺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곧 상처받을 각오를 하는 것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인간관계는 상처를 담보로 합니다. 제 아무리 사이좋고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이 상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가까운 만큼이나 가까운 데서 줄수 있는 상처가 있고, 좀 거리가 떨어진 사람은 그 떨어진 만큼의 거리에서 줄수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사실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지요. 아무리 어릴 때부터 친했던 사이를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보고 자세히 살펴보면 상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서로에게 주고받은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지역 사회 속에서 우리는 모두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때때로 그런 상처는 치유되기도 하지만 그냥 덮어놓고 지나갈 때도 많이 있죠. 사실 치유하기도 어렵고요, 치유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초부터 상처받지 않을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상처가 무서워서 이 사람과 관계를 피하게 되면은 점점 외톨이가 되어 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뭐 상처 받으라는 말입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처는 있습니다. 자잘한 상처들. 뭐 자잘한 상처들은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 부부 사이에 이 신경전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밤마다 이 신경전이 있는데 맨 마지막으로 누가 집에 불을 끄느냐 이겁니다. 예. 거실이 됐든 안방이 됐든, 뭐, 저희 아내는 어두운 걸안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불 끄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웬만하면 내가 꺼요, 이게. 아니, 사실 자려고 이불에 들러붙어 있으면 누가 여기서 버튼까지 그 스위치까지 그 거리가 한참 멀어 보이잖아요.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걸로 신경전을 펼치기 싫어서 보통은 제가 꺼요. 제가 더 자비로우니까. 내가 끄겠다. 예. 아내가 꺼야 되는, 그끌 때는 보통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자기가 끕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제가 아내보다 늦게 잠들거든요. 그러니 이제 대체로 제가 문단속을 하고 불도 끄고 이 집안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며칠 전에 그날따라 제가 좀 피곤하더라고. 피곤해가지고 10시 좀 넘었는데 아이 막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 오늘 좀 일찍 자야겠다 해서 이래 딱그뭐 책들을 다 덮고 이제 일어나려고 이렇게 딱 자려고 딱 일어나는데 아내가 눈치를 딱 챘어요. 저거 자러 간다. 자기가 불을 안 끄겠다고 저를 밀치면서 쿵쾅쿵쾅 막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문지방에 발가락을 찧었어요. 아프다고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막네 번째 발가락. 그 다음날 보니까 막 시퍼렇게 멍이 들었더라고. 저는 막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고소하든지 막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아, 그래, 아프냐? 그건 누구를 원망할 거냐? 문지방을 원망해라.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이러고 막, 아, 뭐. 내가 잘못 없는 아내의 고통을 보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아, 나는 잘못이 조금도 없어. 예. 그 다음날 이제 멍이 시퍼렇게 들었는데 뭐 아주 사소한 상처겠지요. 어느 정도로 사소합니까? 자기는 아프다고 막 떼굴떼굴 구르는데 옆에서 나는 막 깔깔깔깔 웃어도 저한테 뭐라 하지 않아요. 물론 신혼이었다면 옆에서 이제 웃었다고 되게 서운했겠지만 남편에 대한 기대치가 대폭 하락해 있는 현 시점에서는 뭐 그런 정도로는 이렇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의 상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사소한 상처는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너무 사소하기에. 마치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은 넘어져서 다친 그 상처보다 이 쪽팔리는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듯이 사소한 상처는 너무 사소하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지도 모른 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문제되는 건 뭡니까? 큰 상처입니다. 큰 상처. 큰 상처는 일단 치유 안 돼요.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컨대 뭐 칼에 뭐 이래 베어가지고 몇 바늘 꿰맸다. 뭐 치유될 수 있지요. 그리고 그러나 암 수술을 해가지고 내가 이 꿰맸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다 나았다고 그거 까불면 안 돼요. 늘 재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복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나았다 하더라도요, 큰 흉터를 남깁니다. 장기를 드러내서 괜찮아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찌 이전의 몸 상태와 같을 수 있습니까? 나았다고 한들 예전에 온전했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 지난 11일이죠. 그 목요일 날 아주 그 이슈가 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임신 초기죠. 4주에서 6주차. 그때의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지만 저는 뭐 사실 그 논란에 지금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자체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법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올해 2월 달에 대대적으로 낙태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중 그 5명 중 1명이 낙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5명 중 1명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흔하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뭐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서 그렇지 다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데 온통 여성의 처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뭐 다 뭐 마리아도 아니고 뭐 어찌 혼자만의 문제일 수 있습니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지금까지는 임신 초기에 이 낙태가 죄였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여자의 죄였다는 겁니다. 남자가 처벌받은 경우는 없어요. 남자들은 죄다 내빼버리고 막. 어떤 경우는 보니까 막 불법 시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뭐 100만원, 200만원 불려주는 그 소액 대출 받아가지고 했더라고요. 이 남자친구 이거는 어디로 갔는지 도망가버리고 막. 어떤 언론을 보니까 진짜 한 명 한 명의 사연을 그대로 실어놨는데 정말 너무 이 가슴 아픈 사연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여성은 그 임신을 했는데 덜컥 그 이제 그 내가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남자친구 도망가버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니까 그 수술을 앞두고 부모님이 알까봐 제일 무섭대요.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자기 몸에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부모님이 알까봐 제일 무섭다는 겁니다. 자기 몸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이토록 그 억압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술 자체에서 사실 그 후유증을 겪는 경우는 잘 없대요. 4주에서 6주차는 뭐 성별이고 뭐고 다 결정되기 전이고 뭐 워낙 초창기다 보니까 몸은 뭐 사실 그 회복하는 거 아무 문제 없대요. 뭐. 그런데 이 모든 사연들을 쭉 읽어보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막 지금 자식 놓고 막 잘 살아요. 한 뭐 2, 30년 전에 이래요. 낙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몸에 문제도 없고 수술도 잘 끝나고 후유증도 없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는 겁니다. 즉 다시는 이 치유될 수 없는 상처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 상처가 그 기사를 읽는 저에게까지 전이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큰 상처는 치유될 수도 없고요. 치유된다 하더라도 큰 흉터가 남습니다. 큰 수술은요. 수술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 커다란 흉터를 남깁니다. 제 지난달에 그 우리 송영민 목사님 설교에서 자신이 그 담당했었던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참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가 설교 마치자마자 그 목사님께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물어봤었어요. 무슨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아가지고 정말 현실이 영화보다 더 잔혹하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그 형제를 다 살릴 수, 그 물살 속에서 다 살릴 수 없다 싶으니까 한 명만 살리려고 자기 손을 놔버린. 그 물 속에서 이 다 죽지 않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한 명의 손을 놨던 그 아버지나요. 물 속에서는 결국 그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아야 했던 그 청년. 그 정도의 상처는 사실 이 땅에서 치유받기에는 너무 큰 상처입니다. 결코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없어요. 뭐 치유 상담이나 뭐 프로그램 이런 거 돌려가지고 마치 치유받은 듯한 그런 기분이야 느낄 수 있겠지만 큰 흉터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저한테도 사실 큰 상처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 지하철 2호선의 그 대림역 4번 출구. 제 아내 만나기 전에 잠시 이렇게 스쳐갔던 인연이 있었는데 그 애교가 많고 참 귀여워서 제가 참 좋아했었는데 만날수면 만날수록 대화가 안 통했어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애는 뭐 만나면 연예인 이야기하고 뭐 드라마 얘기하고 어디 뭐 맛집 이런 거 이야기하고 하는데 아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저는 그 야구 볼 때 말고는 테레비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아니면 뭐 스포츠 얘기 안 해도 되니까 뭐책 읽은 얘기 이런 거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 금세 이 불부터 따가도 빠르게 식어가는데, 아, 이 여성의 촉이 대단한 게 금세 눈치를 다 채요. 귀신같이 눈치챕니다. 딱그말 하더라고. 야, 오빠, 우리 당분간 연락하지 말까?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속으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가 먼저 그 말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았는지. 하지만 제 겉으로는 뭐 그런 표시 안 내죠. 아, 그래, 그러자. 좀 쉬자. 막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 그게 대림역 4번 출구였어요. 제가 설교니까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제로는 그 과정이 아주 지저분했을 것임을 여러분 아마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완전히 쓰레기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오랫동안 외국 생활하면서 사실 그 상처에 대해서 저는 뭐 생각도 못했죠. 그게 상처인지 뭔지도 그렇게 살아갔는데, 작년에 이제 2호선을 타고 이 신촌 간다고 대림역을 싹 지나가는데, 막 가슴이 쿵쾅거리는 거예요. 그 온갖 복잡한 감정들이 올라왔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역이 대림역입니다. 싫어하는 출구 4번 출구. 하여튼 많고 많은 출구 중에 4번 출구 앞에서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이 뭐다 싫더라고요. 이게 트라우마 같은 거겠죠. 그러니 그런 상처는요, 사실 완전히 낫기도 어렵고 설령 낫는다고 해도 큰 흉터를 남깁니다. 화상에서 완전히 나을 수 있다 하더라도 화상의 흉터를 완전히 복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너무 큰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전에야 뭐 멋모를 때 시집 장가 빨리 가가지고 안정되게 사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요즘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뭐 우리로 치면 뭐 노총각 노처녀라는 말도 있는데, 나이 마흔이 넘어가지고 늦깎이 결혼을 한 사람들이 서로 더잘 사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니까 이제 뭐 40이 넘고 이러니까 안정된 직장 있고 뭐 양가 부모들이 뭐 이제 다들 늙어서 그런가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에 지혜가 있거든요. 작은 상처들을 주고받는 거에 어쩔 수 없지만, 큰 상처는 주지 않는 기술이 있고요.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잘 아는 겁니다. 큰 상처는 안 나으니까 애초부터 주고받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거죠. 저 이전에도 제가 예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 목사고시 보는데 이제 제 설교 차례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고 딱 내려오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제일 먼저 주신 그 피드백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 말이었습니다. 제가 뭐 설교를 대충 준비했겠습니까? 목사도 나름 그 고신데 이제 막 목사가 되겠구나 하는 순간에 했던 첫 설교인데 들었던 첫 마디였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제 상처가 참 큽니다.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뭐 아직도 그분 만나고 뭐 때로는 밥도 먹고 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싫고 좋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상처의 문제입니다. 뭐제 좋아하는 장로님이에요. 부모를 싫어해서 우리가 부모한테 상처받습니까? 그 싫고 말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녀를 싫어해서 우리가 자녀에게 상처받습니까? 상처의 문제는 싫고 좋고의 문제와는 다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그 대답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적.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그뭐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지요? 예. 싫고 좋고의 문제는요, 그 상처의 문제와 달라요. 근데 부모님 좋아하지요. 부모한테 얼마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 좋아하지요. 자녀한테 얼마든 상처받을 수 있어요. 물론 상처 자체를 좋아하는 것은 정신병입니다. 상처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병을 마조이즘이라고 합니다. 상처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사디즘이라고 하죠. 정신병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뜻밖의 위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념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상처를 준 사람이 실상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지난달에 그송 목사님이 설교에서 인용한 그 청년에게 큰 상처를 남겼던 아버지는요, 사실 그 아들보다 자기가 더큰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야, 이 아들 내가 죽도록 내버려 두었지. 내가 결국 손을 놨지. 한 명만 구하려고.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군인들이 많이 겪는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살아남는 자의 고통이라고 하죠. 내가 쏴 죽인 이 적군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쏘아 죽인 그 적군은 뭐이 세상에 없잖아요. 없는 이 승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승자인 나에게만 영원한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쏴 죽였을 때 창자가 터지면서 고통 속에 죽어가던 그 표정, 내가 잊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건 정말 치유라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육신에도 불치병이라고 있죠. 뭐 예컨대 뭐 말기암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간염이라든지 이거 치유한다는 거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거짓말이에요. 그 치유한다는 사람들 다약 파는 사람들입니다. 치유 안 돼요. 불치병입니다. 그냥 관리하는 겁니다. 이런 병이 있으면 관리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 병과 함께 잘 살아갈 것인가를 연구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요. 음식을 좀 바꿔보고요. 이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치료하려고 그 헛된 노력하면 안 돼요. 헛된 데 돈 쓰고 뭐 이상한 약 사먹고. 정신적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데도 돈 쓰고 시간 들이면 안 됩니다. 왜 우리 마음의 상처는 꼭 치유되어야 한다고만 생각합니까? 그 상처야말로 불치병 투성입니다. 그냥 관리하면서요.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를 버려야 했던 그 트라우마. 전쟁터에서 내 총에 맞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표정을 남긴 그 트라우마. 그런 건 치유가 안 돼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배신은 베드로가 가해자입니다. 예수님이 피해자예요. 베드로의 배신에 상처받았을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배신은 베드로가 했습니다. 18장 17절을 보니까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바로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다. 18절을 보니까 그 날씨가 나오죠. 날씨가 추웠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 불가에서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25절과 27절을 보면 다시 두 번 더 배신하는 모습이 나오죠. 두 번 더 배신할 때도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날씨가 되게 추웠나 봐요. 계속 그 모닥불가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튼 이 세 번의 배신은 모두 추워가지고 모닥불가에서 불을 쬐는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누가 제일 상처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지요. 예수님 첫째 되는 제자로 키우셨고 천국의 열쇠 주셨다 하셨고 반석이라 이름 불어주셨고 늘 추켜 세워주셨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키워낸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아직 죽은 것도 아니고 그저 체포되었을 뿐인데 체포되자마자 배신합니다. 자기는 춥다고 이 모닥불가에서 불을 쬐면서. 우리가 좀 넘어가서 21장을 읽었는데요. 21장은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사건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실상 가해자였던 베드로라는 사실이죠. 마치 아들 하나라도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아들의 손은 나머지 아들은 죽어버리라고 손을 놓았던 그 아버지가 받은 상처가 아들의 상처보다 더 클 수 있듯이 또 총 맞아 죽은 적군보다 자기 총에 죽는 자의 그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하는 승자의 상처가 더 클 수 있듯이 베드로가 더 큰 상처를 입은 거였습니다. 21장 7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일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은요. 겉옷을 입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부들은 이런 정장을 입고 일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제가 목사니까 입고 있는 것이지 겉옷을 두르고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마땅한 겁니다. 이 겉옷은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전하러 다니며 입었던 옷입니다. 그런 일에나 예의 갖추는 일에나 필요한 옷이었어요. 일에 따라 다 적합한 옷이 있잖아요. 뭐 소방관들이 입어야 되는 옷이 있고 뭐 테스코 직원들이 입어야 되는 유니폼이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활동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그 갖춰 입어야 되는 사람들은 정장을 입기도 하고 하지. 당시 겉옷이라 하면 오늘날 입었던 이런 정장 같은 옷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 고난주간으로 지킬 때인데요. 예수님도 죽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는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왜요? 그 열몇 명의 제자를 그 발을 씻기는 것은 육체 노동이니까 그 겉옷을 입고 하기엔 걸리적거릴 거 아니에요. 저 웃돌이라도 이렇게 벗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 발을 다 씻기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 전날 최후의 만찬이라 부르는 성만찬을 베푸실 때 다시 겉옷을 입으십니다. 발을 씻으실 때만 겉옷을 벗으시고 씻고 나서 성찬을 베푸실 때는 다시 겉옷을 입으세요. 식에 맞는 예의를 갖추신 겁니다. 추워서 입은 것 아닙니다.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시지요. 야, 너 이제 고기 말고 사람 낚으러 다니자. 그때 직업을 바꿔주셨어요. 너 겉옷 벗고 일하는 직업에서 겉옷 입고 일하는 직업으로 나하고 같이 가자. 근데 예수님 죽었다 싶으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뭘로요? 겉옷 벗고 일해야 되는 업으로. 진짜 뭔가 진리를 깨달았다 싶었는데 다시 다 풀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자기가 받은 상처가 컸겠습니까? 자기 입으로 스승을 세 번이나 배신하고. 그러니 원래 바다에서 수영을 하려면 입고 있던 옷도 벗고 뛰어들어가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오히려 옷을 입고 수영하면 걸리적거리니까. 오히려 7절을 보면은 바다에 뛰어들기 전에 겉옷을 챙겨 입고 뛰어듭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사명을 회복한 거예요. 내가 이 일할 사람이 아니지.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껏 겉옷을 벗고 원래 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는 다시 정신을 차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해야 될 사람이 아니지. 거기 예수님이 있다니. 다시 내가 겉옷을 입고 복음 전해야지. 불이 났게 헤엄쳐서 달려갑니다. 우리 알다시피 그 뒤로 베드로는요. 다시는 겉옷을 벗는 어부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겉옷을 벗는 직업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겉옷을 입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우리는 이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한편의 연극이라 생각하면 이 딱 무대의 배경이 설정이 되어 있겠죠, 그죠? 뭐 약간 이 좀 한 이 배경을 갖다가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이 배경을 훑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고의적으로 지금 이 무대를 세팅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 육지에 올라오니 어떻게 되어 있다 합니까? 숯불이 있는데라고 하죠. 이게 한글로는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앞서 본 18장의 불과 다 같은 그 헬라어예요. 똑같은 불입니다. 모닥불이라는 거예요. 모닥불, 모닥불, 모닥불. 18장에서는 이 모닥불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도 추워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던 차에 세 번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이 배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요. 그 이 베드로에게 이 불가는 어떤 곳입니까? 상처의 자리, 상처의 자리. 자기가 배신했던 그 상처. 가해자로서의 상처, 큰 상처. 베드로에게 불가는 저에게 이 대림역 4번 출구와 같은 곳인 겁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곳이에요. 그는 날씨가 추워서 모닥불가에 갈 때마다 아마 그 생각이 났을 겁니다. 내 배신의 자리. 예수님 아주 지금 고의적으로 이러한 무대를 세팅해 두십니다. 18장에서는 날씨가 추웠다는 사실이 나오는데 이 21장에는 날씨 얘기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알아요. 베드로만 추웠을 것이라는 사실을. 왜요? 다른 8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쨌든 끝까지 작은 배로 옮겨 타가지고 작은 배를 타고 갔거든요. 베드로 이 성격이 급하잖아요. 자기 혼자 풍덩 뛰어들어갖고 헤엄쳐갖고 예수님 빨리 만날 거라고 이렇게 뛰어갔단 말입니다. 한여름에도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추워요. 베드로 추웠을 겁니다. 그러니 18장과 21장의 배경은 거의 동일합니다. 1. 베드로는 춥지요? 2. 또 모닥불가입니다. 그죠? 3. 세 번의 배신과 세 번의 사랑 고백이 나옵니다. 세 번이 동일합니다. 그죠? 지금 아직 무대 세팅이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몸이 추운 상태에서 모닥불을 보고요. 그 옆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봤을 때 베드로는 복잡한 심경이 들었을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생겨있어가지고 민망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너무 반갑고 이상한 복잡한 이 심경으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12절을 보니까 감히 묻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감히 입을 뻥긋한 자가 없었던 겁니다. 말 자체를 못 꺼냈어요. 자기가 한 행동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 대림역 4번 출구로 가면 제가 말 못 끝냅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다. 민망해서 못하고요. 아프고 나한테도 상처라서 그 말 못합니다. 이 고의적으로 세팅된 무대에서 예수님 입을 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의 내용인데요. 15절 이후지요. 야, 너 그때 이 불가에서 바로 네가 추웠을 때 이 불가에서 배신했지. 너 왜 이 불가에서 사기쳤냐? 너 같은 버러지가 나를 믿을 자격이 있냐? 그러지 않으세요. 너 나 사랑하지 묻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답을 알고 하는 질문입니다. 답을 알고 하는 질문. 배신했던 상황과 똑같습니다. 아주 의도적이에요. 추운 상태에서 모닥불가에서 횟수도 똑같아요. 세 번. 베드로가 배신했던 횟수만큼 딱 맞춰서 세 번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안다는 겁니다. 네가 원래부터 나를 사랑했던 거 안다는 거예요. 그 상처 내가 치유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계속 대답하잖아요. 알면서 왜 묻습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내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알거든요. 이 사람이 알면서 묻는 거나 우리 알면서 묻는 질문 알잖아요. 때때로 기분 나쁘기도 하지만 또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대답을 알게 한 질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기본적으로 이 질문은 사랑에 대한 확인의 의도이지 모르는 것을 묻는 물음이 아닙니다. 과학 시간에 모르는 게 있어서 뭐 선생님 중력이 뭐지요? 라고 묻는 것은 지식을 얻기 위한 물음이겠지요. 하지만 너 나 사랑하니? 이 물음은 지식이 아니라 확인을 위한 물음입니다. 물음. 이런 질문을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하진 않아요. 길가에 다니는 사람이나 뭐 버스 운전기사한테 뭐 나 사랑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모르는 것에 대한 지식은 물을 수 있겠죠. 몇 번 타면 됩니까? 몇 정거장 가면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도요 베드로에게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확인한 겁니다. 사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몰라서 하는 말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기에 묻는 말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신의 자리였던 추운 날 모닥불가를 사랑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결코 흉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배신의 자리를 사랑의 자리로 바꾸시는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줍니다. 안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회복 안 됐으면 앞으로도 평생 추운 날 모닥불가만 가면은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버러지처럼 이렇게 못 살게 굴면서 내가 그때 그랬지 가슴 아파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 가슴 아파함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주시고자 일부러 이러한 세팅을 만드셨습니다. 그날처럼 춥게 만드시고 모닥불을 피워두시고 세 번을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잖아. 내가 그거 책잡지 않는다. 네가 그 상황이 그렇게 돼가지고 나를 부인했겠지만 나는 안다. 네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 회복시켜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요. 자기 상처 반드시 꺼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특징은 자기 상처 꺼내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싸움 시작합니다. 야, 내 어제 네한테 받은 상처가 있어서 말 좀 하고 싶은데 하면 뭐라 합니까? 그래, 한번 이야기해보자. 나도 할 말이 있었다. 하면서 자기 상처를 이야기하게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추운 날 모닥불가로 아주 의도적으로 불러내서 베드로에게 복수하셨겠지요. 2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셨다고 하는데 아마도 한마디 덧붙이셨을 거예요. 베드로만 빼고 베드로 빼고 와서 먹으라. 그걸 두 번 더 말했겠죠. 세 번 말해야 되니까. 왜요? 예수님이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땐 피해자거든요. 배신당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세 번의 배신은 크잖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세 번을 배신합니까? 한 번 배신한 사람도 용서하기 힘든데. 저 자식이 나를 한 번 배신해서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두 번, 세 번은 더 힘들지요. 어떻게 그 용서를 합니까? 야, 저 어떻게 저렇게 나를 두고 저런 다른 뭐 여자를 만나고 막 다른 남자를 만나고 막 세 번씩 어떻게 그렇게 배신하는 걸 참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누가 누구를 치유하고 있습니까? 배신당한 피해자가요 배신한 가해자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으로 우리 죄를 인해 고난받은 주님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죄 없는 피해자가 죄 있는 가해자를 도리어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보여주지 못하는 완벽한 회복, 신의 죽음이 있는 진리이지요. 사람이 이런 치유의 과정을 흉내낼 수 없는 것은요,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번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하늘나라지요. 뭐.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겪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상처 중에 가장 끔찍한 상처가 뭐겠어요?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상처는 없어요. 제 아무리 큰 상처를 겪었다 하더라도요. 그 죽음만큼 못한 상처입니다. 세상에 그런 상처가 어디 있어요? 죽음은 끝이지. 예수님 가장 큰 죽음이란 상처를 이기셨기에 이 땅의 모든 깊은 상처를 온전히 치유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는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병원 가면 그나마 나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결코 원 상태로 돌리지 못합니다. 흉터가 남아도 남습니다. 인간관계에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요, 회복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어떨 때 저는요, 뭐 9살 때그 가족한테 들었던 말이 그 여전히 막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 흉터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 상처가. 인간은 인간을 낫게 해줄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 불치병 살아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아직 철봉 못해요. 철봉하다가 떨어져가지고 그 뇌진탕을 당했던 충격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철봉해야 되면 막 손에 진땀이 먼저 납니다. 대립력 4번 출구가 아니라 그냥 4번 출구 자체가 싫어요. 막. 예. 여러분도 저마다의 상처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게 뭐 학교 교실이 될 수도 있고요. 어릴 때 엄마와 걸어가던 장터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장성한 뒤로도 큰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겠죠. 안 그러면 집안 안방이 내 상처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회사 주차장이 내 상처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와 기분 좋게 갔던 휴가지가 졸지에 큰 상처의 자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완전히 치유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 치유할 수 있다고 꼬시는 사람들은 다 그 약팔이들입니다. 인생은 그런 상처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우면요. 그 상처의 자리에 안 가면 돼요. 그 장소만 가면 그 일이 떠오르면 안 가면 그만입니다. 그 사람만 보면 상처가 떠오르면 그냥 본체 만지하면 그만입니다. 때때로 너무 큰 상처를 입으면 막 이사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이틀 뒤면은 그 세월호 참사 5주년이던데 그 상처 치유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죄다 그냥 상처의 기억을 피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치유할 방법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혼한 부부들도 여럿 있더라고요.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그랬겠습니까? 뭐 배가 침몰한 게 그 배우자 탓이에요? 그런데 막 가정이 빠사졌더라고요. 막 이혼했더라고요. 그냥 서로의 얼굴을 보면은 그 자체로 그 상처가 막 밀물처럼 일어나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 인간의 상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내 몸에 뭐 말기암이 오고 뭐 간염이 오고 뭐 당뇨가 오면 그거 우짤 겁니까? 안고 관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상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상처의 자리에 안 갈 수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상처로 인해 하나님 안 보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방법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추운 날 모닥불가는요 예수님과의 상처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마치 얍복강가에서 이 야곱이 환도뼈에 상처를 입었던 것처럼 추운 날 모닥불가는 그에게 치명상을 입혔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를 세 번이나 배신했던 곳.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세 번의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사실 이건 베드로의 사랑 고백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 고백이에요. 나 괜찮다. 나 괜찮으니까 네 다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이건 앞으로 너 평생 살아나갈 때에 이 추운 날 모닥불가 네가 배신했던 그 상처 때문에 불가에 불쬐러 오지도 못하는 거 나 그거 싫다. 그겁니다. 난 마음껏 불쬐라.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지금 괜찮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큰 상처의 자리를 가슴 벅찬 사랑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완벽한 회복이었습니다. 온전한 치유였습니다. 그 뒤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다음 겨울이 되었든 언제가 되었든 날씨가 추우면 정말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모닥불가에서 올라가신 예수님을 추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다. 배신한 내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네 다치는 게 두렵다는 겁니다. 괜찮다. 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내 사랑하는데 그 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으로써 가해자인 우리를 우리의 그 부끄러운 상처를 놀랍게 회복시켜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 간에 주고받는 상처는 사실 크게 놀라울 것 없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육신도 큰 병에 걸리거나 불치병에 걸릴 때 있습니다. 호들갑 뜰 것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런 병을 앓으며 살아갑니다. 호들갑 뜰 것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질병 없이 좋은 관계만 맺으며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리광 부리지 말고 꿈깨야 합니다. 그건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다. 그렇게 다들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치병에 걸린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영생을 잃습니다. 치유받아야 합니다.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기가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면서도 추운 날 모닥불을 지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처 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상처 준 그 마음이 오히려 상처 받았을까봐 바로 우리가 배신했던 자리에서 바로 우리가 범죄했던 자리에서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울 거 없어요. 정말 버러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도 좋습니다. 나머지 다 하나님이 하세요. 남에게 결코 보일 수 없는 속물 같은 모습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내도 됩니다. 치유는 그분이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범죄하고 배신한 그 자리에서 우리와 당신과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의 더러운 자리에서 예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병에 걸림에 살아갑니다. 육신의 병에 걸리고 때때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한평생 살기도 하고 사람관계에 있어서 정신적인 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가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썩어질 육신,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우리가 완전히 회복될 방법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잘 돌보며 병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질병에 걸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치유해 주셨던 그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바로 상처의 그 자리에서 상처의 그 환경을 그대로 만들어 두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가 상처 준 그곳에서 오히려 상처 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